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Rome chapter 12 verse 1 and 2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번처럼 여러분 전화 벨 다 볼륨 내려주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왔다 갔다 우리 앉기로 하고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시기를 진심으로 그러나 겸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나라별로, 민족별로, 지역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들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도 우리는 그 나라는 괜찮지 않을까, 혹은 그 사람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없는데 단 한 곳이 있대요. 문제가 없는 곳이 단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공동묘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 그러죠? 다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말 안 하고 아무도 아무런 행동을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나라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족이든, 뭐 어느 지역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문제가 없는 것이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나라는 어떨까? 그 나라는 괜찮지 않을까? 그 분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하나 예를 든다면 오늘 김민재 선생님도 같이 기도하셨습니다만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국가재정 상태가 좋지를 않아서 빚을 더 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서로 싸우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누가 이 미국이 이 최고의 나라가 국가부도 위기 상태를 맞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오죽했으면 한국은요, 원래 이 미국은 쌀이 많이 나는 나라다 해서 쌀 밑자에 미국을 했다가 이 나라가 너무 좋아 보여서 아름다운 밑자로 바꿔서 표현을 해요. Beautiful country라고 했어요. 없는 것이 없는 나라, 모든 게 좋아 보이는 나라. 그래서 세계에 정말 100개국이 넘는 거의 200개국에 가까운 나라에서 이 나라에 이민을 와서 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의 이민자가 수천만 명이나 됩니다. 왜? 최고의 나라, 그래서 여기에 와서 살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가 현재 어떻습니까? 국가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뱅크럽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살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또 무언가 좀 큰일을 좀 벌여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 어떤 이전 문제나 증축 문제를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옷장 하시던데, 야, 복권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야, 내가 어떤 그런 로터리에 좀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헌금할 텐데.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던데요.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 뉴스에서 우연히 그것을 봤어요. 이 미국에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 중에 최소한 70에서 90%의 사람들이 그 이전의 삶보다 그 이후의 삶, 곧 복권이 당첨되기 전 삶보다 복권이 당첨된 이후의 삶이 더 질적으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파산한대요. 정확하게는 70%가 파산하고 나머지 한 20%는 점진적으로 조금 조금씩 있다가 몇 년 내에 혹은 10년 이내에 결국 그들도 파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파산한 사람들 말고도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는데요. 자신이나 가족이 죽임을 당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끝없이 사람들에게 들볶여서 인생이 완전히 일상생활이 망가진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지난 8월에 친구들과 함께 복권을 같이 샀대요. 한 15명이. 그래서 각각 60억 원이나 되는 6밀리언 정도 되는 돈을 받게 됐어요. 그 15명이. 그 중에 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직장생활하는 평범한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날 그 복권 당첨권을 받는 그날은 세상을 가진 것처럼 너무나 기쁘고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과의 어떤 인터뷰 과정 속에 현재는 다시 그 월급쟁이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복권 당첨을 된 것을 어떻게 알고 하여튼 밤낮없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도와달라, 도와달라, 기부해라. 이름도 모르는 친척이 막 온다는 거예요. 나 네 아저씨야, 나 네 아줌마야, 형 뭐 이러고 오더래는, 오빠 뭐 이러고 오더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지금 누가 걸려 있는데? 이따 끝나고 식사하고 저 솔로 시키겠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이 와서 도와달라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스토킹을 한대요. 밤낮으로 따라붙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24시간을 집 앞에서, 직장 앞에서. 갑자기 마켓에서 막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나타나기도 하고 24시간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총을 사서 늘 지니고 다니는, 그래서 자기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이전에 평범하게 셀러리맨으로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억 원에 당첨된 100만불이죠 우루즈 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첨금을 수령해 온 다음 날 독살돼서 죽었어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당첨금을 그 다음으로 수령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날로 독살을 당했어요. 지금도 그거 수사하고 있습니다. 3천억 원에 당첨된 분도 있습니다. 3천억! 무지무지한 돈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잭 위테스키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돈을 노리는 분들은요, 더 험악하고 더 사납고 더 집요하게 이분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단 한 번도 이 돈을 갖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약 4년 만에 그냥 파산을 해버렸어요. 뱅크럽시 해버렸어요. 사람이 마음이 맑고 투명해야 재산도 잘 보존하고 발전을 시키는 건데,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막 휘둘리다가 4년 만에 돈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삶이 파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300억 원에 당첨된 아브라함이란 분은 총에 맞아 그냥 죽었습니다. 그날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권의 저주. 뭐라고요? 복권의 저주. 제가 한국에 알고 있는 그 한 교인도, 한국에 그런 거 있었죠, 옛날에 주택복권. 화살로 옛날에 이렇게 막 돌아가면 화살로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때 정말 그 당첨되면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줬습니다. 그게 정말 당첨이 되셨는데 부부간에는 갈라지고 결국 그분도 세상에 50이 조금 넘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제가 그 눈으로 봤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했어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좀 건전한 사회인이고 크리스천이 됐습니다만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방황했습니다. 세상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잘 살 것 같은 나라, 더 잘 살 수 있는 개인에게 오히려 문제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도 복권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생의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는 부도 위기에 놓여 있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살기 힘듭니다라고 너도나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유명한 정치가들도 심지어는 복권으로 그 수많은 돈을 한꺼번에 얻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우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먼저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인식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이도 운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은 말씀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게 해주신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현실 속에 닥쳐진 국가적인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원리가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잘 아는 말인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에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책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들의 삶의 이 패러다임을,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스 잘못 탔으면 한참 있다가 갈아타요. 아니면 알았으면 빨리 갈아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 지금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인생의 이 물결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줄 알면 빨리 내려서 온전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빨리 갈아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여셔서 좀 참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돼요. 시작도 내가 해야 되고 과정도 내가 치러내야 되고 결론도 내가 지어내야,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이 세다 한들 코끼리보다 힘이 셀까요? 여기서 코끼리한테 팔씨름 이기는 분 있습니까? 아마 그 코를 잡고 팔씨름하다가 냅다 던지면 30m로 아마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고래보다 헤엄을 잘 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리 헤엄을 잘 친다 해도 돌고래는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용맹하시다고 하지만 사자 호랑이를 때려 뉘울 수 있습니까? 이 오클라마에는 어떤 동물원에서 20살 배기 사육사가 뭣도 모르고 호랑이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다가 팔이 그냥 박살이 났어요. 어젠가 그래요. 만만했던 모양이죠, 호랑이가. 그 호랑이는 평생 한 번도 사람에게 으르렁대거나 물질을 않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태권도를 열심히 연습하고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래서 근육이 울룩불룩 해갖고 막 시끄러지면서 저한테 한번 하나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빠 나 한번 호랑이하고 싸워보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호랑이 이기 전에 아빠부터 이겨봐. 내가 아직도 딱 이렇게 손하고 이걸로 쫙쫙 해서 두 손을 딱 잡아서 꽉 누르거든요. 아직까지도. 제가 참고적으로 하여튼 뭐 씨름했다면 하여튼 뭐 다 이겨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아무리 IQ가 좋은 사람도 200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IQ가 5000이랍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속시키고 끝까지 우리의 행복을 지속시키고 우리의 모든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그라들고 눌리고 그래서 공포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이고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32절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해결책도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 32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죄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 아주 그러나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32절 말씀인데요. 내가 범인처럼 평범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습니다.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했는데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 딴지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딴지가 안 팔릴 것을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딴지를 만드는 이 사람들이 궐기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꽁꽁 묶어다가 큰 스타디움에 데리고 가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아담의 신을 못 믿게 한다는 등 뭐 밀란을 나게 만드는 등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그들을 갖다가 체포하고 핍박할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원래 성격이 좀 급하거든요. 뛰어나가서 항변을 하고 어떻게든 그의 일행들을 구해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 경기장은 때로 국가의 죄를 지은 자들이 혹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사자와 싸워야 하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비록 거기에 사자가 나와 사람들을 물고 뜯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우상단지를 만드는 그들이 마치 사자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물고 뜯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어떤 언변이나 어떤 혈기나 이런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곳 에베소를 다스리는 서기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화감동하셔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해결하게 하신 그 은혜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맹수와 싸우는 것과 같은 인생이구나. 여러분 맹수와 싸우는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맹수를 상대로 싸우는 마음은 어떨까요? 보통의 마음은 아닐 겁니다. 사나워야 될 겁니다. 항상 긴장해야 될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맹수와 싸우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보셔요. 맹수와 맹수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세요. 무섭습니다. 이놈들 무서워요. 싸우는 걸 보면요. 그 막 으르렁대는 소리들, 뭐, 그 먼지, 흙먼지가 날아가는데요. 아주 뿌옇게 날아갑니다.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는데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마치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인생과도 같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쓰는 성경의 표현대로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말처럼 브레이크가 고장난 말처럼 달려가는 그러한 절제할 수도 없고 참아낼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오늘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아니 그동안 살면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할 때 맹수에게 덤벼들듯이 맹수와 싸우듯이 여러분 싸나운 인생 예민해진 인생 긴장하는 인생, 너 죽고 나 살자는 그런 인생, 혹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삶은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맹수와 싸워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긴장하고 사나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힘든 인생입니다. 조금 괜찮은가 또 언젠가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그런 공격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쌓이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망치고 삶을 망치고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 일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 인생을 자기는 살지 않고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단언하노니,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하나 뭐 한다?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어? 전혀 반대의 얘기는, 싸워서 상대방을 죽여서 승리를 맛보고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맛보고 유익을 맛봐야 되는 것이 세상 살인데, 마치 맹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사는 것이 인생 살인데,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하루 어느 순간 빼놓지 않고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날마다 죽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무능력하고 에이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여러분에게 요약해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끝에 보니까 끝에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희한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삶의 최고의 the best way가 됩니다. To live forever. 그런데 예수님은 싸웠다 죽었다 예수님이 칼을 빼어들고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원수된 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면서 막 싸워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칼을 빼어든 당신의 제자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칼을 든 자는 칼로서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뭐라고 얘기했죠? 평화의 왕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예언했죠? 전쟁을 그치게 하는 평화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와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그치게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오히려 짊어지고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싸우지 않으시고 그분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분을 향해 몽둥이를 때리는 사람들, 침을 뱉는 사람들, 별의별 짓을 다하고 심지어 못을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수와 싸우듯이 사람들과 싸우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삶의 더 베스트 웨이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뭐라고 결심했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겠다는 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희도 이제는 나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책임이 있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계약에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심지어 뭐 하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는 살면서 이건 당신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내가 굳이 책임지지도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부담져주고 내가 함께 가는 것, 이게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를 죽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남의 책임까지 져줍니까? 아이고 참나. 어느 부부가 TV를 본대요. 근데 리모컨이 소파 밑에 중간에 딱 있는데 남편이 어이 채널 좀 돌리지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 왜 그러냐고 당신이 돌리라고 그러더래요. 계속 설전을 하다가 결국 한다는 것이 발을 쓱 내밀어서 엄지발가락으로 마치 원숭이냥 똑깍똑깍 남편이 누르다가 와이프한테 불호령을 당했다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 발 옆에 가까이 있는 리모트 컨트롤도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게 부부간의 그런 일도 가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지지 않아도 되는 책임, 내가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마치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이 나의 안타까운 상황인 것처럼 그의 인생을 끌어안고 그가 회개할 기도를 내가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가 책임져야 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 책임져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맹수와 같이 더불어 싸우는 그러한 사납고 힘들고 예민한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책임져주고 함께 해주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걸고 사랑을 해주라고.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로 자신의 외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어 죽게 하시면서까지 모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날마다 서로를 위하여 죽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로마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곧 죄인의 삶을 살 때에, 맹수와 싸우듯이 으르렁거리고 사납기 이를 데 없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경건치 않은, 거룩지 않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아무 한 것 없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일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길 원한다는 걸까요? 경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방법도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경건해지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우리가 경건해지기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뭐 하기를 연습하며 뭐 하기를 노력해야 될까요? 경건하기를 연습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가는 것은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은 어렵습니다. 날마다 죽는 과정은 참 자존심 상하고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해지고 다시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우리 안에 드러나면서 뭐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약속하는 것이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하다? 약속이 있느니라.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라 날마다 죽게 되어지면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짐승과 싸워서 이기려고 아득바득 싸울 때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해질 때에, 주님을 따라 날마다 죽을 노력을 할 때에 책임져주고 감싸 안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나는 단고 덮고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loving kindness의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경건해질 것이고, 그런 가운데 금생과 내생의 그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금생은 뭐예요? 지금! 내생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경건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죽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서도, 그러나 이 세대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2절에 가서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도대체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어디 동물원 얘기입니까? 아프리카 정글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얘기입니까?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면밀히 살펴보고 표현하기를 뭐라고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 사람이 서로 물고 먹어요. 사람 사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지어 어디서 이러고 있냐면 교회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주는 편지인데 거기에 보니까 왜 너희들 물고 물었뜯냐, 이거. 너무 사랑해서 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할까?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누구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를 다니는 자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은 스물스물 언제나 아무 때나 막 올라와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봅니다. 19절에 가서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몰래 속이는 거죠,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런데 그 밑에 가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일들, 물론 성경에 더 많은 자세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저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지,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거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거울이라.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을 합니까?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남을 살짝 속입니까? 원수 맺는데 아주 유능합니까?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는 데는 아주 1인자입니까? 당짓고 불리하는 데 1인자입니까? 이단 사설을 좋아합니까? 투기자라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에 아주, 아, 참 어둡네요, 그죠?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꼬리도 보이지 않고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의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것이 의인입니다. 흉내도 안 낸다는 얘기예요. 흉내도. 한국 분들이 세계에서 술을 제일 잘 마신다지요. 그러나 범죄의 70-80%는 술 취한 가운데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서 술 취한 가운데에 벌어지는 그러한 어떤 일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뉴스에도 역시 나왔더라고요. 예일대학의 행동과학 분야의 탁스 교수가 시험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두 그룹을 정했어요. A그룹의 개들, B그룹의 개들, 멍멍멍 개요, dogs. So A그룹은 건강하게 일상적으로 키웠고요. B그룹에게는 매일 한 옵씩 약한 술을 먹였대요. 이만한큼. 3년 후에 결과는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은 개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모든 면에서 자기의 어떤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갔지만 매일 한 옵씩 요만큼씩 그것도 약한 술을 먹였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더래요. 식이 질투를 굉장히 잘하고 몸이 약해졌고 뇌 기능이 저하되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우리 뇌의 중뇌가 알코올에 담가지는 현상이 일어난다죠. 중풍이 생겼대요. 개가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낳은 새끼들이 그렇지 않은 A그룹에 비해서 상당히 약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포도 껍질도 보지 말고 포도 씨도 보지 말고 독주나 소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고요, 침례 요한이었고요, 바울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때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겁니다. 오히려 경건하는 것이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이 불편한 것 같고 촌스러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지금의 라이프와 저 천국에서의 유익이, 복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뭘 하라고 돼 있죠? 마음을 뭐하여? 2절에, 본문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하여?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새롭게 함으로라는 말은 뭘까? 쉽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 않던 것 하고 하던 거 안 하면 됩니다. 이러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참 간단하죠? 그런데 혹시 무슨 말이야 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말씀이 좀 길어요. 이때 아니면 여러분이 언제 성경을 또 듣겠어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같은 장이죠? 성경은 성경을 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쭉 읽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여러분 보이세요? 그럼 같이 읽을까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면 이 많은 말을 어떻게 정리한대? 그런데 여러분, 앞과 뒤를 보면 정리가 싹 됩니다. 구절에 보시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뭐에 속해라? 선에 속하라. 21절에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뭐하라? 악을 이리라. 착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착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선해지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good, he is good, she is good 이런 평가를 받기로 노력하시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한 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던 것을 멈추고 하지 않던 것을 하는 것인데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던 것을 멈추십시오 했는데 11절에 뭐라고요? 게으르지 말래요. 제가 빨리 합니다. 14절에 저주하지 말래요. 16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래요. 17절에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래요. 우리로 말하면 좀 리얼하게 말하면 잘난 척 하지 말래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래요. 18절에 뭐라고요? 원수 갚지 말래요. 21절에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래요. 이게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라는 뭘까요? 하지 않던 것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돼 있죠? 선에 속하래요. 10절에는 뭐예요? 먼저 하래요. 11절에 열심을 품으래요. 12절에 즐거워하랍니다. 13절에 대접하래요, 서로를. 14절에 뭐하라? 축복하랍니다. 15절에 함께 울어주랍니다. 16절에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이에요. 17절에 뭐죠?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 평화하고 19절에 맡기고 20절에 먹이고 21절에 악을 이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잘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습관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무엇이 선한지 분별하기를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던 것을 하지 마시고 하지 않던 것을 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뉴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Let's do again.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만지고 생각 없이 가고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이 세대가 사는 대로 그 에버로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이제는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분별하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으르렁거리고 살았던 인생이 주님의 의의 열매를 가득 맺고 문제를 이기고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단단해지고 인생의 불만족과 부족을 느끼지 않고 주님 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신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 게이츠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으르렁거리면 남을 잡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와이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의 속을 100%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나타난 현상을 놓고 볼 때 그는 남을 돕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설렙니다. 왜? 오늘은 주님 앞에 어떠한 신나는 일이 있을까?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까를 연구하며 설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마치 맹수와 싸우던 그런 모습으로 살던 우리가 아무리 그리 싸우고 인생과 싸우고 갈등하며 으르렁거리며 살았어도 어떠한 문제도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깁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중심으로 주님처럼 날마다 우리를 죽게 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단단해지고 더욱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하지 않던 것을 하는 정말 우리의 마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설레는 열정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손은 힘이 없지만 주님의 손은 강하시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오매 주님을 따라 경건의 이력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생에 주님의 약속하신 복관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일어나셔서 다같이 493장 우리 함께